자, 이제 우리 오늘 7장을 좀 들어가 보겠는데요.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어떻게 살게 하신 때입니까? 나에게도 이런 날이 올까? 그런 쓸데없지만 상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평안히 살게 하실 날이 올까? 옵니다. 주께서 시간을 허락하시면 분명 그 시간은 옵니다. 이 자리에 지금 이 시간에 오기까지 다윗은 하루하루가 전쟁이었어요. 정말 매일이 전쟁 같은 살벌한 살얼음판을 걸으면서 디디면서 죽을지 살지의 기로에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 할렐루야. 복 중에 최고의 복은 평안의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아보면, 저도 뭐 길게 산 인생은 아닌데, 살아보면 이 평안히 사는 복이 최고예요, 최고. 그게 가장 큰 복입니다. 뭐 은행에 몇백억 쌓아놓고 다 쓸데없어요. 그거 뭐 이구 갈 겁니까? 지구 갈 겁니까? 씹어 먹을 겁니까? 그냥 은행에 몇백억 있다? 그것밖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엉뚱한 사람들이 다 갖다 써요. 그걸 매일 뭐 1억씩 쓸 거예요? 자기가? 그럴 것도 아니잖아요. 어디에 뭐 몇천 평 있다? 뭐 거기서 좀 뒹굴면서 잠을 잘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그 아무 쓸데없어요. 그냥 하루하루 주 안에서 평안한 복이 최고의 복입니다. 근데 그렇게 사는 게 쉽지가 않아요. 정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다윗에게 이런 꿈 같은 날이 오네요.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꿈 같은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예. 근데 보통 사람들이 이런 평안한 시간, 넉넉한 여유가 생길 때이 생각이 항상 잘 될까요? 잘못될까요? 늘 삐딱선을 타는 게 인간의 문제예요. 그래서 사람은요, 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가만히 두면 사람은 저절로 잡초화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들볶는 거예요. 병들까 봐. 정말입니다. 사람은 결국 고단해야 늘 긴장을 하고 궤도를 이탈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과 돈이 남고 여유가 생길 때 항상 옳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제가 경험하기로는 한 사람도 없었던 것 같아요. 아주 딴짓을 하고 쓸데없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여기 다윗이 어떤 생각을 했나? 이 평안한 때. 하나님이 평안한 시간을 주셨을 때 다윗은 무슨 생각을 했었나? 한번 궁금하죠? 우리 2절을 한번 보십시다.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그러자 나단이 그 왕의 이야기를 듣고 3절 대답을 합니다. 시작.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예. 이두 사람의 대화가 굉장히 심상치 않아요. 뭔가 과정이 하나 빠진 듯한 허전함이 있어요. 다윗이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나는 이렇게 좋은 집 백향목 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아직도 휘장 가운데 있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장막에 있다 그 말이에요. 이거는 말이 안 된다. 굉장히 기특한 생각 아니에요? 굉장히 상식적인 생각 아니에요? 이런 거죠. 나는 예를 들어서 열두 대문 집에서 사는데 우리 아버지는 초가집에 머무는 그런 불편함이죠. 다윗에게 그런 아주 하늘 아버지께 대한 효성 지극한 갸륵하고 기특한 마음이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에게 자기 속내를 털어놨네요. 근데 나단 선지자도 왕의 마음 속에 기쁘신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무슨 계산을 해도 이건 상식적인 상황이에요. 다윗이 무슨 자기 잘 먹고 잘 사자는 얘기를 꺼내는 것도 아니고 나단의 입장에선 선지자니까 꽤 왕이 그래도 평안한 때 하나님이 널널한 시간과 모든 여건을 허락해 주셨을 때 딴 생각 안 하고 기특한 생각을 하셨구나. 왕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대화가 이루어진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사무엘 하에는 밝혀지지 않은 행간 사이의 기록이 하나 다른 책에 슬쩍 노출되어 있습니다. 우리 역대상 7장을 한번 가볼까요? 17장. 역대상 17장. 사실 기사가 겹치는 기사인데 조금 자세하게 쓰여 있습니다. 1절.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였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 있도다. 나단이 다윗에게 아뢰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자, 앞을 보실까요? 이제 본문을 젖혀두고 이제 앞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황이 이렇게 된 겁니다. 다윗과 나단의 대화는 누구도 이론의 여지가 없이 상식적이고 굉장히 하나님 입장에서는 기특한 대화였어요.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자기의 의와 열심으로 기특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소위 신앙이 열심이거나 좋다는 사람들의 오류와 함정이 있습니다. 늘 신앙 좋은 사람들은 기특한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기특한 생각이 늘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것과는 다른 문제예요. 그게 문제예요. 기특한 생각이 우선일까요? 하나님의 합당한 계획이 우선일까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신앙 생활을 하다 보면 자기 의에 북받쳐서 하나님의 뭣을 깔아뭉개고 자기 의지와 자기 의로운 열심으로 모든 일을 주장해 나갈 때가 있다고요. 지금 나단과 다윗은 그 함정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단에게 정확하게 지적을 합니다. 다윗 보고 가서 말해라. 너는 나의 전을 지울 수 없다. 이게 웬걸? 다윗이 평안한 때 얼마나 기특한 생각을 했나요? 어느 누구도 평안한 시간에 그런 기특한 생각을 할 사람이 많지 않은데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을 위하여 그런 기특한 생각을 내놨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지하에 그것을 거절하십니다. 그러면서 그가 했던 기특한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래 하고 싶었던 말씀을 계시하는 내용이 오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럼 나단에게 무슨 말씀을 계시하셨는가? 그리고 그 계시의 내용을 나단은 다윗에게 어떻게 전달했는가? 보십시다. 오늘 본문 사무엘하 7장 4절.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자, 앞을 보실까요? 하나님이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뭐라고? 다윗, 네가 내 집을 짓겠다고? 다윗이 아직 뭘 모르는구나. 나는 지금까지도 인간이 만들어 놓은 손에 만들어진 집에 거했던 적이 없다. 장막과 성 사이에 다녔다는 말은 장막과 성은 누가 거주하는 곳입니까? 백성이 거주하는 상징적인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집에 머물러셨던 분이 아니고 어디에 머물러셨다는 얘기입니까? 백성 가운데 머물렀다는 얘기입니다. 뭐가 되어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서. 그래서 양떼 틈에 머물러 있던 다윗을, 저 조그마한 마을 다윗을 그 어린 목동을 들어서 일찍이 기름 부으신 겁니다. 왜? 하나님의 목양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인생이기 때문에. 잘나서가 아니라. 근데 지금 다윗은 자기 열심에 이제 이만짝 자리도 잡고 모든 게 평안해지니까 의의를 복두두어서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고 나선 겁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수심이여, 이렇게 된 거죠. 아이고, 예, 네가 내 집을 짓는다고? 난 지금까지 인간의 손에 지어진 집에 거주한 적도 없고 장막과 성 사이에 머물렀다. 그 말은 백성 사이에 머물렀다. 자, 근데 여기에 굉장히 이제 신학적 실마리가 풀어집니다. 지금부터 이 다윗의 과욕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설명해 나가시냐 하면 손으로 짓지 않은 그리스도의 집, 영원한 하나님의 집이 무엇인가를 지금부터 설명하고자 하는 내용이에요. 이것이 오늘 이 사무엘하 7장에 빼곡히 숨겨져 있었던 중요한 신학적 메시지입니다. 자, 그 얘기를 이제 어떻게 풀어나가시는가 보십시다. 7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내가 언제 집 지어달라고 말했냐, 그 뜻입니다. 8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자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원수를 네 앞에서 말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 같이 네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10절 시작.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네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언더라인 왔어요. 하나님이 오히려 누구를 위하여 집을 짓는데요? 다윗을 위하여. 이걸 지금 누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나단 선지자에게 계시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12절 시작.
내 소환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자, 이제 앞을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다윗에게 명하라고 하신 계시를 계시하시는데 결론은 이겁니다. 다윗이 나를 위해 집을 짓는다고? 아니야. 나는 그런 집 요구한 적도 없어. 여전히 나는 너희들의 목자다. 그래서 다윗을 택했는데 내가 누구의 집을 짓겠다? 하나님이 다윗의 집을 짓겠대요. 다윗 지금 집에 살고 있잖아요. 좋은 궁에 살고 있잖아요. 근데 무슨 집을 짓겠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 정확히 12절에 이렇게,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반절에 또 네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네 수완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 네 씨를, 여기 네 씨는 누굴 가리킬까요? 다윗의 씨 누굽니까? 오실 그리스도, 솔로몬을 통해서 오실 그리스도. 그래서 솔로몬은 말하자면 그리스도의 예표를 담고 있어. 솔로몬의 또 다른 별명이 뭐예요? 여디디아. 여디디아라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사랑하는 자. 여디디아라는 말은 사랑하는 자라는 별명이에요. 그런데 이 사랑하는 자라고 명명되어진 인물이 하나 있어요. 신약에 보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드디어 인류의 죄짐을 지기 위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직전에 세례를 받으시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에 문이 열리면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며 소리가 있어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의 대표적인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그 그리스도의 예표적 그림을 솔로몬이 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다윗의 몸에서 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네 몸에서 날 네 씨를 네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견고하게 한 나라는 영원한 나라를 얘기합니다. 모든 정권은 곤불 10년 다 한시적입니다. 그런데 역사가 바뀌고 시대가 변해도 무너지지 않는 나라, 손으로 짓지 않은 나라, 영원한 나라는 하나님의 왕국을 얘기해요. 다윗의 왕국 속에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감추어 놓은 거죠. 결국 이 계시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내다보라는 중요한 메시아적 계시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가 어떻게 끝이 나는가 보십시오. 13절.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그러니까 이 집을 건축하는 분은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집을 지어요. 그래서 그분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건축자들의 버린돌이 됐어요. 그 버린돌이 교회를 만드는 기초석이 되죠. 자, 성경을 또 보실까요? 14절.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뭐하려니와 징계하려니와 징계하는 아들이 참 아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인생의 실수와 범죄와 악한 것에 대한 모든 징계를 주님이 오셔서 다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징계가 없으면 아들이 아니요 사생자라고 그랬습니다. 참 아들마다 징계를 받나니. 이 징계라는 말은 파이데이 아니라는 말로서 자녀를 만들어 간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서 이 계시를 통해 약속하는 내용을 잘 보세요. 14절. 내가 사람의 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실패해도 완성하겠다 그 뜻입니다. 사울은 실패함으로 폐기 처분했어요. 그런데 네 나라는 너에게서 세워질 그 나라는 서로 실패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완성하겠다는 하나님의 입장에서의 선언이에요. 그럼 어떻게? 그래서 이 마지막 그 결실과 열매에 해당하는 마태복음 1장을 한번 보자고요. 자, 마태복음 1장. 마태복음 1장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여기 히브리 족부에 들어가서는 안 되는 여인네들이 모두 네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족보에 여인들이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히브리 사람들 속에. 그런데 여인들이 이 위대한 다윗의 왕가의 족보인데 네 사람이 들어갑니다. 자, 어디 또 들어갑니까? 다말이 등장을 했고, 4절.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누굴 낳아요? 라합은 누굽니까? 기생이에요. 다말은 누굽니까? 시아버지를 속여서 대가 끊어질까봐 시아버지에게 들어가 불륜을 저지른 며느리입니다. 더더군다나 그런 엄청난 출신과 죄악을 저지른 여인네들이 이 위대한 왕의 족보에 들어가 있어요. 또 만납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누구에게서? 여기 또 여인이 등장을 해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룻은 이스라엘 여자가 아닙니다. 어머니를 따라 흘러흘러 들어온 이방 모압 여인입니다. 마지막 한 여인을 우리는 만나는데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 누굴 낳습니까? 우리아를 누가 죽이죠? 다윗이 죽입니다. 자, 앞을 보십시다. 이게 지금 누구의 족보예요? 그리스도의 족보예요. 자, 성경을 보시면 1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여호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것이 다윗 왕의 족보요. 다윗의 집안에서 오시기로 된 다윗의 씨, 그리스도의 족보입니다. 그런데 그 족보가 어떻게 끊어질 듯 이어질 듯 끊어질 듯 이어질 듯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불륜, 이방여인, 살인. 이게 전부 인간이 토해낸 역사의 얼룩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역사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을 향하신 열심을 쉬거나 포기하셨나요? 포기하지 않았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한 문장으로 정리하자면 하나님의 열심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나는 비록 약할지라도, 나는 자격이 없을지라도 오늘 그 약속을 지금 다윗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은 내가 폐기 처분했지만 다윗의 집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로 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구원의 성격을 역사 속에 드러내시고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너희들이 실패하는 있더라도, 실패하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실패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런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게 마음이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요? 이런 걸 표현을 못 하겠어요. 이런 거를 정말 감격이 일어나면서도 마음이 점이면서도 그 내게 무지랭이 같은 내게 임했던 무지랭이가 뭔지 알죠? 응? 임했던 이 구원이 얼마나 하나님의 포기할 수 없는 애정과 사랑의 기초에서 내게까지 흘러왔는가. 나를 향하여 절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그러니까 자기를 근거로, 자기 수준을 근거로 좌절한다는 것은 지독한 교만이에요. 어디 감히 좌절을 해요? 좌절할 수 없어요, 우리는. 왜? 어떻게 구속하신 사랑인데 감히 어떻게 우리가 내 수준과 내 처지를 보고 좌절을 해요? 그건 큰 죄입니다. 우린 좌절할 수 없어요. 그 하나님의 능력과 전능하신 구원에 우리가 붙들려 있다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가보세요. 사무엘하 7장을 보세요. 보시면 자 14절을 다시 보세요.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16절 다 같이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그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그러자 다윗이 이 계시를 알아듣고 이 계시를 깨달았어요. 이 어마어마한 인류 역사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이 구원의 그림을 다윗이 보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언약의 크기 앞에 다윗은 지금 압도되고 있어요. 그리고는 거기에 자기의 평안함도 자기의 고난도 눈물도 기쁨도 다 날아갔어요. 오직 구속한 주만 보이는 상태에서 다윗이 기도를 드립니다. 어마어마한 기도를 드려요. 그 기도가 궁금하지 않으세요? 자, 18절을 보세요.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자, 여호와 앞에 들어가 어떻게 했다고요? 앉아서. 이 앉았다는 말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얘기합니다. 앉아서 교제 속에 들어가는데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그러니까 이것은 값없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다윗이 시어로 표현을 한 겁니다. 제가 누굽니까? 나 같은 것이 무엇이기에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습니까? 그 심령이 어마어마하게 가난해집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 앞에 그 언약의 크기가 가늠되어지자 다 언약을 그 이해한 건 아니지만 그 언약의 크기가 어렴풋이나마 가늠되어지자 다윗이 그 언약의 크기 앞에 너무너무 가난한 자가 되어버렸어요. 왕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야 될 성도로 앉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성도로 성공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땅의 스펙으로 성공자가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구속받은 성도로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역사의 평가보다는 하나님의 평가에 귀 기울이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저 몇 절 읽어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다 같이 시작.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을 먼 장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자,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뭘 알게 된 겁니까? 계획을 알게 된 거예요. 계획을. 계획을 알면요, 대박이 나는 거예요. 어디 개발 계획만 알아도 한 세상 팔자 고쳐요. 네? 제가 오늘 저녁에 오신 분들에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이 청파동 밑에, 아니 청파동이라는 동네 이름이 너무 좋아요. 이름이 참 그 맑고 깨끗해요, 그죠? 청파동. 이 청파동 밑에 유전이 감춰져 있대요. 어디 이상하지 마세요. 유전이 400년을 쓸 수 있는 유전이 감춰져 있대요. 이게 사실이라고 해봅시다. 네? 사실이라고. 이 계획을 우리 삼일교회 성도들만 알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아침에 눈이 저절로 떠질 거예요. 땅 갖고 집 갖고 있는 사람들은 여기 이 땅 대박난다, 대박난다. 그래서 그 다윗이 모세가 위대한 이유는 늘 움직이지 않는 것으로서 하나님 앞에 들어가 앉는 것으로 더 큰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계획을 공유하는 자의 복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 문장이 이렇게 끝이 납니다. 자, 2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렇다면 여기서 이 계시를 깨닫고 언약의 말씀의 크기를 압도당한 다윗이 달라는 복은 무슨 복이었을까요?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복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공유하고 소망하는 하늘의 복이요 계획이어야 합니다. 오늘도 이 비전에 눈 열어지는 우리 3.1 공동체가 되어서 약하고 고난 많은 땅에 슬픔을 싣고 살아가는 수많은 인생들을 향해서 우리 한 주간도 하늘의 계획을 입에 입을 통해 나누고 전해서 슬픔을 당한 자들이 기쁨의 길로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오는 귀로의 역사를 목도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십시다.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살아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아무려 주님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를
기도하고 또 삶의 예배로 출발할 텐데 두 가지 제목을 나눴으면 해요. 첫째는 하나님 주를 향한 열심을 내 속에 새롭게 하시고 특별히 하늘의 계획에 눈 열어지는 꿈을 갖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3.1교회가 이 무너질 대로 무너진 조국의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다시 한번 부흥의 새날을 경험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현장은 우리의 선교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주여 부른다면 설레어 기도합니다.